자,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시편 42편을 바탕으로 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왜 우울감이나 불안을 느끼는지 어쩌면 신앙이 깊기 때문에 더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설교 말씀이 그 감정의 뿌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또 아주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설교 말씀이 흥미로운 점이요. 단순히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막연한 위로를 건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아주 냉철하게 성찰하고 그 시선을 의지적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안내하죠. 특히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던지는 질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 자기 대화가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설교 초반에 불안과 우울이 더 이상 뭐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죠?
특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감정적 탈진, 그러니까 번아웃을 경험하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헌신이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왜 오히려 취약점이 될수 있는 걸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보통 우울을 사회적, 심리적, 뭐 의학적 문제로 접근하잖아요. 물론 그 모든 관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영적인 차원의 렌즈를 딱 제시합니다.
영적인 차원.
네. 내면의 공허함이나 깊은 단절감이 사실은 영적인 목마름, 즉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헌신적인 분들의 경우 그 활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비롯되기보다 어느 순간 의무나 성과가 되어버릴 때, 바로 그 활동 자체가 영혼을 소진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통찰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역설이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청취자분께서 이 설교를 왜 보내주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의 영적인 접근법이 자칫 심리적이거나 의학적인 도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설교는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설교 말씀은 결코 뭐 전문적인 상담이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인간 존재의 다층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죠? 우리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혼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 설교의 접근은 다른 모든 도움과 함께 갈수 있는 혹은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토대가 될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영적인 회복이 다른 차원의 회복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설교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냥 신앙의 거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성경 속 인물들 있잖아요.
네, 있죠.
사실 그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첫 번째 예시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불을 내리는, 정말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영웅이었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모든 걸 내던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의 반전이에요. 최고의 영적 승리 바로 직후에 찾아온 가장 깊은 절망이라니.
네. 이 극적인 대비가 대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마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감정 상태가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나 믿음의 크기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큰 승리 뒤에 오는 허탈감, 극도의 긴장 뒤에 찾아오는 탈진,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예로 요나를 드는데 이 경우는 더 복잡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요나요?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막상 그들이 모두 회개하니까 요나가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죽고 싶다고 말하죠.
아,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오는 그 좌절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제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예시는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아, 세례요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인물이고 직접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거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질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동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설교는 이 인물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흔들리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해요.
아...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절망과 의심을 숨기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엘리하도, 요나도, 세례요한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했습니다. 바로 그 솔직함이 회복의 첫걸음이었다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터트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겪었던 그 깊은 감정의 문제에 대해 이 설교의 핵심 본문인 시편 42편은 어떤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시편 42편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설교는 이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립다 정도의 서정적인 감상이 아니라고 지적해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사슴처럼 이건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존재의 근원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 영적인 탈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아, 영적인 탈수 상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적인 고통만으로도 힘든데 외부적인 공격까지 더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죠.
맞아요.
이건 단순히 시인을 놀리는 걸 넘어서서 그의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격이었을 겁니다. 과거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나눴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수록 현재의 고립감은 더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설교 말씀이 주목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전환점이요?
네. 보통 사람이라면 외부의 조롱에 맞서 변명하거나 분노하고 아니면 내면의 슬픔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외부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한탄이나 자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자기 영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질문하는 행위니까요.
네네.
내 감정에 휩쓸리는 나에서 내 감정과 대화하는 나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성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선언하는 행위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시인은 문제와 감정에 매몰되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작은 공간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재조정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자기 질문 자체가 이미 회복 과정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질문 끝에 시인이 내리는 처방이 또 인상적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격려하면서 명령하죠.
네.
여기서 설교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군요. 내 감정은 파도처럼 흔들리고 사실을 왜곡할 수 있지만 내가 발딛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설교는 정말 도전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도전적인 통찰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나아지거나 내 감정이 좋아져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설교는 그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확인일 뿐이라는 거죠.
아.
성경적인 소망, 즉 희망은 정반대의 순서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순서라면 희망을 갖기 위해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감정이나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행위요?
네. 내 감정이나 현실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죠.
아.
그 선언이 회복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는 것이지 회복의 결과로 따라오는 열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희망을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과 선포의 영역으로 보는 거군요.
네, 설교는 이 점을 앞서 언급했던 다른 성경 인물들의 경험과 다시 연결합니다.
아, 엘리야나 바울 같은?
맞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는 폭풍이나 지진 같은 극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간 뒤 들려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네.
사도 바울 역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느꼈던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했죠. 그들의 회복은 상황이 극적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소망의 근거를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서 절대적인 하나님께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듣고 보니 이 설교 말씀이 전하는 회복의 핵심은 낙심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주저앉아 머물지 않고 그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훈련, 그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자기 영혼과 대화하고 의지적으로 소망의 대상을 재설정하는 훈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분께서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말씀에 담긴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혹시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낙심 속에 있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지금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의 가장 깊은 곳의 갈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근원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아...
시편 기자는 주변의 조롱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무거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공동체나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때로는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고통은 고립될 때 배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실천적인 질문이더군요.
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
아주 작은 실천?
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설교에서는 예를 들어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 떠올려 본다거나 좋아하는 찬양한 곡을 듣는다거나
네. 네.
아니면 믿음의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아주 작은 행동을 제안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압도적으로만 느껴졌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소망의 닻을 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들이 막연하고 거대하게 느껴졌던 감정의 덩어리를 구체적인 성찰과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 불안과 우울의 감정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마주하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 통찰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에게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고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면서 의지적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시인의 모습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대화 이전에 자기 영혼과의 정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겪는 절망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하소연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어찌하여라고 물으며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는 시간은 아닐까요? 그 고요한 성찰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소망의 대상을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